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군이 25일부터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26일까지 이틀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 해경 함정과 해군 공군 항공기, 육군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당초 지난 6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일 관계 미칠 파장을 고려해 한국군이 두 달 넘게 미뤄왔습니다. 또 훈련의 명칭은 작년까지 사용해온 독도 방어 훈련 대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명명됐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 소식에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는 일본의 명백한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측은 또한 한국 해군의 훈련은 극히 유감이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은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4일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업무 조찬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25일 열린 조찬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와 관련해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일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은 이전에 체결했던 그 어떤 협상보다 규모가 큰 거대한 무역 협상을 체결할 것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선 협상 타결을 위한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슨 총리 역시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프랑스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홍콩에서 25일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홍콩 카이청 지역에 수만여 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인 가운데 강경 진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경찰을 지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AFP 통신은 경찰 가족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경찰을 옹호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인 24일 시위에서는 약 2주간 이어진 평화 시위 기조를 깨고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검은 복장을 한 채 야구 방망이와 대나무 봉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섰으며 화염병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이 과정에 불법 집회와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29명을 체포했습니다.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의 9차 평화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18년을 끌어온 아프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간 반군 세력인 탈레반의 자비훌라 마자히드 대변인은 24일 VOA에 양측이 현재 미군 주도의 연합군을 아프간에서 철수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군이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고 완전 철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25일이면 최종 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24일 이스라엘 드론 두 대가 레바논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 두 대 중 한 대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교외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미디어 센터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아즈비프 헤즈볼라 대변인은 하지만 자신들이 드론 두 대를 폭파하거나 격추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드론 추락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해 레바논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여름방학 때 해변에서 만난 고등학생 데니 주코와 샌디 올슨.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데요. 계약하자 데니의 학교로 전학 온 샌디. 하지만 자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샌디에게 쌀쌀맞은 데니. 변하지 않는 데니를 보며 샌디가 변신하기로 결심하는데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78년 미국에서 개봉한 랜달 크레이저 감독의 뮤지컬 영화 그리스입니다. 뮤지컬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대사를 하는 가무극을 말하죠. 1950년대 10대들을 다룬 1971년 제작된 뮤지컬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풋풋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58년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그리스 속으로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때는 1950년대 말, 고등학교 졸업반 진급을 앞둔 여름방학. 호주에서 미국으로 놀러온 샌디는 해변에서 댄이라는 남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기약 없는 작별을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댄이는 친구들에게 방학 중 해변에서 만났던 귀여운 여자에 대해 자랑합니다. 그런데 호주에 살던 샌디가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사를 오고 우연히 댄이의 학교로 전학을 오는데요. 샌디 역시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방학 때 해변에서 만났던 멋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죠. 둘의 뜻밖의 재회가 이뤄지고 모임 티버즈의 리더인 데니는 샌디를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강한 남자 이미지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였죠. 샌디는 이런 데니의 모습에 당황하고 속상해하는데 데니는 용서를 빌고 샌디의 마음을 되돌려 놓습니다. 둘은 한 조를 이뤄 학교 최대 행사인 댄스 경연대회에 출전하는데요. 티버즈의 경쟁 상대인 스콜피언스의 차차의 방해로 차차와 데니가 우승을 하게 되죠. 드디어 티버즈와 스콜피언스의 자동차 경주날, 썬더로드 경주대회. 스콜피언스는 비겁하게 데니를 골탕 먹이지만 승리는 결국 데니에게 돌아가고 샌디는 데니의 품에 안기죠. 이윽고 졸업식이 돌아오고 졸업파티가 성대하게 벌어집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에 그리스를 발라 의젓해진 데니와 가죽 바지를 입고 옷차림 변신을 한 샌디는 빨간 승용차를 타고 다정하게 교문을 나서는데요. 친구들이 뒤에서 환호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Alone at the Drive-in Movie, 혼자 자동차 영화관에서 영화 그리스 수록곡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짐 제이콥스와 워런 캐시의 곡이죠. 영화 그리스는 짐 제이콥스와 워런 캐시의 미국 뮤지컬 중심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각색했는데요. 이 영화를 가장 뛰어난 뮤지컬 영화의 반열에 올려놓은 건 감독 랜달 크레이저가 섞어놓은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는데요. 영화 속 배경은 1950년대지만 가죽 점퍼, 잠옷 파티, 춤대회, 자동차 시합 등 영화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미국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영화 제목인 그리스는 1950년대 자유를 표방하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패션으로 머리에 바르는 기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국 10대들의 생활과 정서를 담은 그리스는 개봉 당시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영화 속에 나온 문화를 유행시키면서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가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10대들의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지니는 고민과 감정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영화의 큰 기조는 데니와 샌디의 사랑 이야기지만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도 함께 풀어나가며 10대의 다양한 고민을 보여주죠. 영화 그리스 속의 10대들은 사랑도 하고 싶고 신나게 인생을 즐기고도 싶고 멋진 차를 가져 폼나게 살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10대의 고민과 방황은 현재 우리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어쩌면 한 세대가 가지는 고정된 이미지는 사람들의 공감으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성장 나이에 따른 경험과 생각은 비슷한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그리스는 연령과 시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기 발랄하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곡이죠. 남녀 주인공 둘이 여름밤에 서로를 만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내용의 곡인데요. 후렴구 Tell me more, tell me more. 좀 더 이야기해줘. 이 반복되는 부분이 유명해서 노래 제목을 몰라도 이 부분만 들으면 무슨 곡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Summer Night, 여름밤, 영화 그리스의 수록곡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그리스에서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유연한 춤을 추는 존 트라볼타는 50년대 라이델 고등학교 티버즈 무리의 대장 데니 주코 역으로 빛을 발하죠. 존 트라볼타는 1977년 미국에서 개봉한 토요일 밤의 열기, 엄청난 성공으로 특히 10대 소녀들에게 열렬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여주인공 샌디 역에는 처음에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인 마리 오스먼드에게 제안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뉴튼 존은 샌디 역으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죠. 예절 학교를 다니다만 프렌치 역할의 디디 콘부터 바람둥이 리조 역의 스토커드 채닝과 프렌치의 멋진 조언자 역할의 프랭키 아발론까지 조연도 모두 다 훌륭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데니는 상냥한 샌디에게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가 학교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순진한 이미지가 자신의 스타일을 구긴다고 생각해 감정을 억제하는데요. 이후 샌디를 그리워하는 데니의 마음을 담은 샌디, 존 트라볼타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그리스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Stranded at the drive-in, branded a fool. What will they say Monday at school? Real bad. You know it's true. But baby, you gotta believe me when I say I'm helpless without you. '70년대를 살아가고 있던 어른들이 1950년대 황금기를 자기 회상적으로 만든 뮤지컬이 바로 그리스인데요. 이렇게 한 시대가 과거로의 회귀를 원하고 있다는 건 그 당시가 매우 어렵고 불안하다는 증거죠. 1970년대 미국은 경제 불황기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겹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기존 가치관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시기입니다. 이런 사회에 대한 불안과 기존 체계에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전 황금기를 그리워하게 됐고 10대의 저항이라는 정신과 맞물려 그리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영화의 원작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작자인 짐 제이콥스와 워런 캐시는 당시 억압돼 답답한 브로드웨이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과거에 빗대 현재를 비판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눈부신 과거를 칭송하지도 않죠. 단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젊은 시절 그 당시를 시종일관 유쾌하게 그려내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방식 덕분에 영화 그리스는 10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도 사랑받는 영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스 패션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영화 그리스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오토바이, 로큰롤 음악과 그리스, 그러니까 머리기름으로 정리된 헤어스타일을 즐기는 패션 스타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제목의 그리스는 영어 단어 그리스, 기름을 뜻하면서 극중에서 데니의 학교인 라이델 고등학교 별명이기도 한데요. 학생들 중에 그리스어가 많아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주인공 데니와 그 친구들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50년대에서 60년대 대표적인 하위 문화를 나타내는 그리스어들로 노동자, 특히 자동차 정비공들의 문화를 흉내내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데니와 친구들은 스스로를 당시 인기 승용차였던 포드 썬더버드인 티버즈라고 불렀고요. 외모 역시 전형적인 그리스어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인공 샌디와 그 친구들 역시 당시 대세였던 로커빌리 소녀들로 새침하면서도 날라리 같은 모습이 특징입니다. 로커빌리는 로큰롤과 컨트리송의 힐빌리가 합쳐진 이름이죠. 이 두 하위 문화는 당시 미국 기성세대들에게는 극심한 반감을 샀지만 미국의 전후 황금기를 상징하고요. 지금은 끝난 시대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로 수백만의 10대들이 집에서 이 춤 동작을 연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차를 개조하면서 데니 그리고 친구들과 부른 노래인데요. 영화 그리스 수록곡 중에서 휘황찬란한 자동차 신나게 달려라 노래하는 존 트라볼타의 그리스드 라이트닝 듣고 오시죠.
Well, this car is automatic. It's systematic. It's hydromatic. Why, it's greased lightning.
Greased lightning.
Get some overhead lifters and four-barrel quads, oh yeah.
Keep talking, won't keep talking.
Fuel injection cut up in chrome-plated rods, oh yeah.
I'll get the money, Uncle, you get the money.
With the four-speed on the floor, never waiting at the door. You know that ain't no shit, never get less than 10. Greased lightning.
Go, go, go.
Go, greased lightning, you're burning up the quarter of mine.
Lightning. 영화 그리스는 블루라군 1편을 감독한 랜달 크레이저 감독의 작품인데요. 블루라군은 당시 한국에서 영화 푸른 산호초로 알려져 있었죠. 영화 그리스는 197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Hopelessly Devoted to You, 네게 절망적으로 빠져있어 이 곡이 올랐었죠. 영화 그리스는 600만 달러 제작비로 만들어져 1978년 당시 미국에서만 1억 6천만 달러, 나중에 재개봉에 2,800만 달러가 넘는 흥행을 더하면 약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3억 9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는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영화 그리스 수록곡 중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Hopelessly Devoted to You, 내게 절망적으로 빠져있어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그리스는 기름을 바른 머리를 넘기며 차와 음악, 사랑에 충실해 하루하루를 즐기는 티버드파 남학생들과 최신 유행에 민감한 10대 소녀들의 사랑 그리고 연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생 시절을 경험했던 관객들에게 그리운 청춘의 낭만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젊은 관객들 모두가 복고풍 감성의 춤과 음악에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웃음이 가득한 유쾌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빨라진 세상의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 과거를 기억하고 반복하는 게 익숙해진 시대가 됐는데요. 과거 중에서도 모두의 공감대를 적시는 영화는 오랫동안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영화 그리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그리스 타이틀곡이죠. 프랭키 발리의 그리스 함께 들어보시죠.
We can be
영화 그리스를 본 관객들은 지금 들어도 좋은 명곡도 많고 색감도 화려하면서 70년대 영화라는 게 놀랍다. 영화란 뮤지컬의 고전이다. 청춘은 아름답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그리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그리스는 1978년 개봉했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한 단어를 의미한다. 이건 영화 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했고요. 영국 신문 가디언의 평론가는 영화 그리스는 개봉한 지 40주년이 넘었지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10대 로큰롤 영화는 달콤하게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그리스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델 고등학교 졸업파티 날, 학교 운동장에 생긴 놀이기구를 타며 학생들은 졸업파티를 즐기는데요. 얌전한 이웃집 소녀에서 스프레이를 뿌려댄 바지를 입은 멋진 여자로 변신하는 샌디. 그런데 그녀의 팬들 중에는 이런 변신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데니에게 한 말이죠. 나 어때? 이번엔 영화 그리스의 명장면이라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 샌디와 데니가 서로 만났던 설렜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며 노래와 대사가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친구들이 샌디와 데니를 따라 움직이는 뮤지컬 영화의 유쾌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샌디의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 미용 기술을 배울까 고민을 하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학교에 계속 다니라고 말하면서 노래하는 장면 또한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10대들의 사랑과 꿈, 고민을 당시 머리에 바르는 그리스와 노래, 춤, 멋진 스타일로 표현해낸 뮤지컬 영화 그리스 함께했는데요. 데니와 샌디가 함께 부른 곡이죠.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You are the one that I want. 넌 내가 원했던 단 한 사람이야.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자선 사업의 모든 것에 바친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보고 싶어하는 카네기 홀.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세운 뉴욕시의 대표적 음악 홀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로 한때는 석유 재벌 존 록펠러를 물리치고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를 쌓은 카네기는 거의 90%에 달하는 자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카네기 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카네기 재단, 국제평화기금 등 일일이 다 여기서 소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기관들이 카네기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1848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가난한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앤드루는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석했고 열심히 일을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앤드루는 섬유공장에서 일주일에 1달러 20센트를 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1달러 20센트는 오늘날로 치면 19달러쯤 되는데요. 한 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그 정도라니 정말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어서 전보 배달원이 돼서 마을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모르스 코드를 배워서 시간만 나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앤드루는 16살 때 전보 기사가 됐습니다. 기술자가 된 앤드루는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에 전보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이 시기 앤드루는 열심히 책을 읽어서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책은 주로 동네 사설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그때의 독서는 앤드류 카네기 일생의 지적 바탕이 됐죠. 앤드루는 책을 빌려준 당시 도서관의 고마움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돼서 엄청난 수의 공공도서관을 짓도록 했는데 이것 또한 그런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네요.
그렇죠. 18살 때는 펜실베니아 철도의 서부지역 최고 관리 토마스 스콧이라는 사람의 비서로 일을 하게 됐고요. 차츰 승진해서 피츠버그 지역의 철도 감독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카네기는 사업을 배우게 되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사업 기회에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카네기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철도의 침대차 회사에 투자해 큰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카네기는 제철, 증기선 사업, 철도, 유전 등에도 투자를 해서 불과 나이 30에 많은 돈을 모으게 됩니다.
카네기는 차츰 제철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영국을 방문해 철강 산업이 성장하는 걸 보고 철강 사업을 구상합니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1861년부터 5년간 계속된 이 전쟁은 처절한 싸움이었죠.
전쟁 발발과 함께 카네기는 북군 사령관으로부터 철도를 이용한 북군의 수송과 전신을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전쟁 중에는 군함, 대포, 포탄 등 수많은 군수물자 생산에 막대한 양의 철이 필요했고 그 바람에 카네기의 사업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1865년에는 철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것으로 카네기의 월급쟁이 생활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철강 사업에 전념합니다.
전쟁 후 철강업의 호황으로 카네기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제철소 건설, 선철 제조를 위한 거대 용광로 설치, 값싸고 빠르게 제강하는 베세머 제강소를 건설하는 등 사업은 확대돼갑니다.
카네기는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 일기 시작한 기업 합병 붐을 타고 석탄, 철광석, 광석 운반용 철도, 선박 등을 수직 계열화하는 하나의 대철강 트러스트를 형성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카네기 철강 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트러스트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카네기는 무자비한 파업 저지, 노조 강제 해산 등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0년 카네기 철강의 생산량은 10배가 넘게 증가했고 매출은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 회사를 JP 모건에 약 5억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모건에 매각된 후에 카네기 철강은 미국 철강 시장의 65%를 지배하는 세계 최대의 제철 기업 US 스틸이 됐습니다.
철강 회사를 매각하고 돈을 따져보니 카네기는 미국 최고의 재산가였습니다. 이때 카네기의 나이는 66세. 카네기는 실업계에서 은퇴하고 본격적인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카네기의 자선 사업은 오래전에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훨씬 전인 35살 때 그는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은퇴하면 연수입 5만 달러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선 사업에 쓴다. 그런 계획을 밝힌 것이었죠.
네. 인생의 앞부분은 돈을 모으는 시기, 뒷부분은 남을 위해 쓰는 시기라고 생각해온 카네기에게는 이제 부를 나누는 시기가 된 겁니다. 카네기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새로운 피신탁인이자 대리인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자선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2,50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1,700개 가까이는 미국에 있고요. 나머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에게는 도서관의 수호성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카네기는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을 건설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 지원을 위한 워싱턴의 카네기 인스티튜트, 학문적 목적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카네기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노후를 도와주기 위한 카네기 교육진흥재단도 세웠습니다.
그는 또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 거액의 돈을 쾌척했습니다. 카네기 홀, 카네기 박물관, 뉴욕의 카네기 코퍼레이션 등이 모두 그가 만든 단체들입니다.
생애 마지막이 가까워질 무렵 카네기에게는 마지막 목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의 달성이었습니다.
1910년에는 국제적인 충돌을 제거하기 위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카네기는 54살이던 1889년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부의 복음, Gospel of Wealth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에세이는 모든 자선사업의 기본 지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저승으로 가져갈 수 없다. 일생 동안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그것을 물려받은 자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많은 유산은 의타심과 나약함을 유발하고 비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식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독이나 저주를 남겨주는 것과 같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전쟁을 막으려 애썼지만 1차 대전의 참혹상을 목격한 카네기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상심한 카네기는 1919년 8월 11일 매사추세츠 레녹스에서 84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을 위해 베푼 그의 자금은 요즘 가치로 약 7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가 숨졌을 때 남아있던 자산 3천만 달러도 각종 기금으로 제공됐습니다.
뉴욕주 슬리피 할로우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자선사업의 모든 것을 바친 앤드루 카네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 여름입니다. 벼을 심은 논에도 잡초가 쉴 새 없이 자라고 어제 맨 밭고랑인데 돌아서면 또 보이는 것이 뽑아야 할 잡초인 요즘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큰 키를 쑥 하고 밀어내는 풀들을 다듬느라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데요.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오신다면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의 거리, 길이, 무게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내 집을 아름답게 잔디 관리에 정성을 쏟는 미국 사람들.
요즘 미국의 아침을 깨우는 요란한 소리입니다. 앞으로 뒤로 바쁘게 오가는 긴 손잡이가 달린 기계가 지나가면 초록불이 아주 단정하게 머리를 깎고 싱그러움을 자랑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도 또 앞마당 뒷마당이 널찍한 개인 소유의 주택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완벽한 잔디 관리. 미국 사람들은 최고로 잘 관리된 잔디를 부드러운 초록 카펫 같다고 얘기합니다. 들쭉날쭉한 길의 잔디를 아주 고르고 짧게 다듬고 진초록의 싱그러운 잔디로 가꾸는 것은 내 집과 가족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말 아침이면 잔디를 단장하면서 잔디는 이렇게 다듬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기계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돈을 주고 인부를 사서라도 잔디를 관리하는 겁니다. 요즘 또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죠? 휴대전화의 손동작 몇 번으로 잔디 관리를 맡길 업체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전용 창구,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잔디 사랑은 이렇게 집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을 넘어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장착한 잔디 깎는 기계를 사고 굵고 싱싱한 잔디로 만들어준다는 특별한 제품을 구입하고 잔디를 예쁘게 다듬어줄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데 무려 4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주위의 풀밭을 보기 좋게 가꾸는 일이 단순히 관심과 정성을 넘어서 수백 달러의 돈이 오가는 시장의 논리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계절에 따라 자라났다가 사라지고 또 자라나는 풀을 공을 들여서 가꾸는 것도 더 보기 좋은 정원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을 가꾸는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잔디 관리 문화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이 자라서 풀밭이 되고 야생화가 피어나고 그래서 새나 나비, 사슴이 찾아오는 정말 자연스러운 정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이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은 가꾸기가 아니라 방치로 여겨져서 인근 주택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거나 안전하지 않게 보인다는 원성을 사기도 하고요. 실제 잔디 관리를 못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잔디 가꾸기의 열성인 미국의 오랜 문화가 친환경적인 정원이 필요하다는 시선과 만나서 이 가정집 정원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잔디를 가꾸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 노력도 절약하고 화학제품에 소음을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요인도 줄이면서 보기도 좋은 텃밭 겸 정원이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큰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작물과 야채를 심고 또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심어서 식물의 성장도 지켜보고 수확의 즐거움도 얻자는 새로운 정원 문화가 미국 가정의 뒷마당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두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는 꼭 익숙해져야 할 생활 속 단위.
미국의 도로에는 시속 몇 마일까지라는 숫자로 속도 제한이 표시됩니다. 사람이나 동물, 물건의 무게는 몇 파운드, 부피는 몇 갤런, 몇 온스, 그리고 날씨를 말할 때는 오늘 기온이 화씨 몇 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디를 가나 행정서류에 써야 하는 체격 정보란에는 키는 꼭 몇 피트, 몇 인치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료를 채우러 가는 주유소에서도 리터가 아닌 갤런당 얼마 이렇게 된 요금 표시를 보고 1갤런에 이 정도면 이게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한참을 갸우뚱하게 되고요. 신발을 하나 살 때도 240mm 신발은 도대체 어떤 크기를 골라야 할지 이것저것 신어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875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국제표준으로 정해놓은 미터법. 한국과 중국도 대다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에 발맞춰서 몇 척, 몇 자 키에, 몇 평 아파트 등의 길이와 면적 단위를 센티미터와 제곱미터 등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도 인치와 파운드로 이루어진 인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여행하거나 살게 된다면 반드시 이런 미국식 단위가 익숙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마일은 시속 약 97km, 우유 1갤런은 3.78리터, 몸무게 70kg은 154파운드이고요. 175cm의 키는 미국이라면 5.74피트, 섭씨 30도는 화씨 86도라는 계산이 금방금방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세계의 중심, 세계의 리더라고 불리는 미국인데 왜 생활 속 단위는 국제적 기준과 다르게 쓰는 걸까요? 사실 미국도 처음에는 미터법을 도입하려고 했었답니다. 1789년 미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미터법 도입을 제안했지만 식민지 시대 영국과 유럽에서 건너온 초기 미국 사회를 이끌던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았답니다. 이후 1906년에도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미국의 중량과 도량형 때문에 불필요한 수고가 너무 많다고 호소를 했었고요. 1968년 미국 의회가 연구를 통해서 미터법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미터법 전환을 의무화하지 않았고요. 또 미국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일종의 패배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아도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오랜 생활의 습관을 내려놓고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할 필요를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전혀 미터법을 따를 계획이 없는 걸까요? 지금도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정밀 단위까지 중요한 과학계에서는 단위 변환으로 생기는 오차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미국의 음료업계, 제약회사에서는 리터 단위로 용기를 만들어 상품 판매를 시작했고요. 밀리그램 단위로 계량되는 약품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터법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미국도 실생활의 아주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국제 기준인 미터법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선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인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인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